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전 강의 끝에 들려드렸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라는 찬송가를 부르시고 그 가사를 상고하여 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찬송가의 가사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강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의인들의 상급은 무엇이며 그 상을 타는 시기를 상고함으로 천년기의 시작점을 알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교훈과 천년기의 목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백보자 심판 때는 누가 심판을 받는가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7년 환란전 휴거의 모순과 오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심판대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므로써 영생의 길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7년 환란이 끝나면 그 해, 즉 신부가 이 땅에 내려오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찬송가는 천년왕국이 시작된 시기에 교회, 즉 신부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년 환란 교리에 의하면 교회며 신부며 성전이며 예루살렘성의 위치는 이미 땅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찬송가는 그때 마지막 때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고통이 따르고 사단이 잡혀 있을 때는 통치가 잘 되다가 사단이 풀려나자마자 백성들이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땅의 사방 백성 모두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주님을 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실패를 하시는 무능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천사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시며 세상을 이기었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다 이뤘던 말씀을 부끄럽게 하는 이상한 교리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사역을 부정하게 만드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7년 환란 후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만 천년이 지난 천년 지난 후에 잠깐 동인 사단한테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도 그때도 그러하셨지만 재림하신 주님께도 사단과 죄는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영혼을 사단의 손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도들과 성도들이 내려서 이 땅을 그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또 사망이 있고 사단의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누가 능력자입니까? 그런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며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며 모든 질병과 근심과 고통과 눈물이 없어지며 그곳에는 죄와 고통과 사망이 없고 전쟁이 없습니다. 영광이 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또다시 사람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소설 같은 이야기며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역설적으로 죄인들이 받을 심판은 언제 받으며 또 어떻게 받는가를 성경적으로 증거가 된다면 의인들이 받는 심판의 시기와 천년왕국에 대한 궁금한 문제들이 속 시원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심판과 부활에 관한 문제는 교리와 교단마다 차이가 있으나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 심판과 부활에 대한 지속적이고 한결된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심판과 부활에 대한 참다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온전하신 사랑과 구속의 경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의미와 교훈을 기억하십니까? 자, 자료를 보시며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영생을 상급으로 받아 새 생명을 입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는 의인들의 부활이며 둘째 부활은 백보좌 심판대에서 영벌의 형벌을 받기 위해 죄인의 몸으로 부활되는 생명이 없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이며 심판의 부활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시기에는 반드시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되는데 그 간격이 이 천년기의 시간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가 열리는 말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람들은 이 백보좌 심판대의 모습을 의인들과 죄인들이 같이 심판을 받는 동영상들을 제작해서 보여주며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준비된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시켜 생명의 책을 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보실 것이다. 그 천사가 보고 말할 것이다. 주님,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잘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년 환란 휴고론에 의하면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통치하다가 천년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에서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모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의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영광의 상급을 타기 위해 의의 심판이 있고 죄인들은 각자 지은 죄에 대한 경중에 따라 심판을 받은 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이 있는데 7년 환란 기간에 죽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7년 환란 휴거론자들은 이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7년 환란 기간에 유대인 14만 4천 명만이 죽으며 이들만 천국을 간다고 주장하는 절대론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14만 4천 명 이외에 유대인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는 절충론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 14만 4천 명 이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유아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게 주장할까요?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게 다시 전할 복음과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납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7년 환란 목회자들은 아무리 666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받지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은 모두 지옥을 간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의 보좌를 보니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목베임을 받아 죽은 자의 영혼들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 14만 4천인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논할 가치는 없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7년 환란 전 목회자분들은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도 된다거나 알 필요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들과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심판 광경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로 주님께서는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그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각 사람들의 일한 삭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즉 주님 오실 때 의인들에게 상급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7년 환란 전 휴거론자들은 천년이 지난 후에야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 열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갚아주심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통해 일곱째 천사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드디어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전 시간에 상고하였습니다.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51절 거기에 말씀하신 마지막 나팔 소리 때 친히 강림하신다는 그 나팔 소리임을 또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는 또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임을 동일하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선지자는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의 백성들인 각 개인에게 상을 주시며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동일한 교훈입니다. 그럼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상급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줄 상은 바로 영생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상급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말씀을 찾아보면 그 영광의 면류관은 또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의 날에 받을 상과 면류관은 바로 영생과 형제들이며, 영생은 또 부활의 선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복음은 영생이며 부활이며 면류관은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에 관하여 성도들이 서로 위로를 받고 소망에 관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의인들의 심판의 오해로 어느 교단에서는 상급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또 어느 교단은 구원은 받았으니 상급을 위해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상급을 위해 성도들의 헌신을 앞뒤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 잘못된 상급에 대한 헌신의 요구는 교단이나 목사들에게는 유익이 되겠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상급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정과 사회적 문제의 폐해까지 오늘날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급에 대한 올바른 말씀이 없기에 성도들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맹목적인 헌신과 복을 위한 헌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교회의 봉사와 순종이 합해져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의 어떤 행사나 봉사에 열정적이지 못하고 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그 성도의 구원이 문제가 되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이 문제가 되는 이상한 구원에 대한 기준의 경향이 오늘날 허다하게 많습니다. 말씀은 주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몸이 머리가 될 수 없으며 주장할 수 없으며 교회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회도 예수님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의 교단과 목회자분들은 깊이 상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방하고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방황케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교회의 주님이 오실 때 그 받을 심판은 영벌임을 성경은 여러 번 교훈하고 있음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상급이 무엇이고 언제 받는가에 대해 궁금함과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에는 애매하고 어렵고 신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당신의 재림에 그때 상급을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부활의 상급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급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년 환란전 휴거는 천년 왕국 때 그 끝에 상을 받고 상급 내용은 하늘에서 누리는 지위와 명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의 권세자들은 예수님과 14만 4천인이고 666 우상 거절로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만,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은 상 주는 시기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고 상급 내용은 영생이며 부활이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권세자는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부활이요 영생이요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의 특권이며 그러한 자가 능히 주님 재림의 날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받는 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시기가 다르며 시간 간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는 그동안 주님과 같이 천년 동안 같이 천년 왕국을 다스렸으며 그들의 신분은 왕이며 제사장들이었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경험이 아니며 그것도 상을 준다고 하지만 그 심판대에서 성도님의 잘못한 점과 잘한 점을 하나하나 들추어서 계산하고 비교해가며 상급의 경중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자리는 사실 매우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급을 많이 받아 그 영광이 크고 어떤 사람들은 작게 받아 부끄러움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급을 타기 위해 자신들이 한 일을 자신의 입으로 씻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필경은 바른 길이었으나 성도님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곁에는 죄인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들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탐심을 가졌듯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아마 죄인들보다 의인들이라고 서 있는 여러분들이 죄인들 보기에 더 민망하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특히 죄인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저 의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탐심을 품었는데 우리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단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이유인가?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았던 저 사람들이 그 후에 행했던 육신의 생각과 죄와 우리가 행했던 일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결국에 죄인들은 이 재판이 불공정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점이 있음을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권력 있고 재물 있는 자에게나 관대하고 불공평한 기준의 잣대가 있을 수 있지만 설마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너희 악인들의 죄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사함이 없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어도 용서함이 있다. 그렇게 하늘 법정에서 울려 퍼진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공평한 법정이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백성들로서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소할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들과 같은 죄인들과 같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소리칠 것입니다. 이 세상 법정보다 더 정직하고 엄숙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정이 7년 환란 휴거론의 주장이라면 소란과 불신과 불만으로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7년 환란 휴거론자들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은 성도님이 상상하는 의인들과 죄인들을 모아놓고 함께 재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심판의 부활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렇다면 왜 악인들이 부활하는데 1000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과 공의를 하나님 뜻대로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 세상과 천사들과 모든 우주와 의인들에게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공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신 후에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관련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스가랴 6장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평화의 해가 있었다고도 하며, 욥기 2장에는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분이 아니시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친히 그냥 말씀으로만 믿어라 하며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직접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통해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시간으로서 이 천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어느 한 사람의 마음가운데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 천년 기간을 통하여 악인들이 형벌을 받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형벌은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 심판대에 주님과 같이 앉아있는 한 무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7년 환란에 죽었던 사람들이 신구약 및 휴거대에 올라간 성도들을 심판한다? 이게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것은 이전 강의에 설명하였듯이 그 무리들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으며, 이는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을 영광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로 묻고 심판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모두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동일한 신분들에게 그러합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성도님을 심판하는 그 무리 중 일부가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목베임을 받아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7년 환난 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개하고 믿을 만한 증거가 주어지고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그것도 겨우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신앙이 생긴 사람들이 바로 성도님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께서 그 심판대의 보좌에 앉아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7년 환란 교리에 의하면 14만 4천인가 목베임을 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지만, 설상 어느 때인가 부활을 했다고 치더라도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서로 같은 신분으로 있다가 천년이 끝나면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자와 재판받는 곳에 있는 자로 구별이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심판과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해야 되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성경으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경의 진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처럼 이상한 심판이 아니시며 지극히 보편적이고 타당하며 상식적입니다. 이번에 천년왕국의 목적에 대해서 상고하시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은 거룩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므로써 천년왕국의 목적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들은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개만했는가와 오류와 죄와 결과를 확인하고 거짓 사역자들과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기만하고 속여왔는지, 또 세상 죄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궁금했던 세상 모든 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법정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심리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등을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한 번 구원의 체험은 영원한 영생이라고 늘 외친 분이 이 자리에 없을까?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의 증언은 틀려도 구원만은 확실히 전하고 있다는 그분은 왜 못 오셨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숨은 죄는 무엇이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였는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누구며 그 많은 실종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는 선함으로 위장하고 뒤에서 행한 악한 죄는 무엇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들의 삶과 생애를 낱낱이 확인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이름하에 목사나 사역자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히 저지른 죄악들을 보며 그들의 거짓과 더러움과 부패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겉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으나 그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온 것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들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의인들은 세상의 악인과 악한 천사들의 죄에 대한 심리의 일에 종사하는 천년기 동안 그들은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노력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런 세상의 모든 죄들을 알아야 하고 그 죄에서 각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 애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정당하고 의롭고 필요함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주님께서 천년이 지나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실 때 드디어 죄인들은 그 긴 무덤에서 긴 무덤의 잠에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형벌 아래 놓았던 죄인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 관련 말씀을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더욱 자세히 성경을 읽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만 하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서하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무릇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왜 죽은 자들이라 하였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주님 오실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일에 온 마음을 두었던 자들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교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가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사람들입니다. 자,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떤 이들은 이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 때 통치를 받았던 세상 민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심판대에 선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말씀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에 있을 일들입니까? 아니면 주님 재림 시에 있을 일들을 교훈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이맘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적어도 양으로 구분이 된다면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까? 그 심판대에 서는 자들은 천년 왕국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데 이미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둘째 부활에서 심판의 형벌로 일어난다고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덤에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이며 주님 재림 시에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도 비록 부활은 했지만 이제 이들에게는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둘째 사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이들은 영생을 상급으로 타지 못했고 또한 그 몸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변화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은 했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못하였기에 이들은 영생도 없는 육신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장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다면 천년이 차면은 그때 가서야 악인들이 부활할 것인데 이들은 결국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죽은 자들에게 또한 이런 심판의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기록하신 그 죄들을 묻고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심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은 죄를 지은 죄인이 스스로 지은 죄를 인정해야 그 심판이 정당한 것이 되며 그 형벌 또한 정당하게 됩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해야 어느 누구도 공의롭고 정당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악을 행했던 생애를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과 의인들 앞에서 스스로의 입으로 직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희를 위하여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이 형벌이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둘째 사망, 심판, 곧 불못입니다. 죄인들은 저희의 죄악된 생애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을 것이며 훨씬 더 값있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생과 의인으로서 바른 삶의 길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고의로 거부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해되었고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주님 재림시에 있을 일들을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 동안의 기간이 왜 성경적으로 필요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년기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도성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멀리서 바라볼 것이며 그분 때문에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볼 것이며 그분의 옆구리에서 그들이 창으로 찔렸던 흔적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때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들에게 은혜의 증거가 아니며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백보자 심판대에 의인들이 서는 그런 심판대 자리가 아닙니다. 의인들은 이미 주님 재림시에 죽음을 이긴 자들이며 그 몸에 영생을 가진 산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도 될 수 없고 앞으로 죽을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에는 영생을 얻은 의인들이 설 자리가 아니며 심판대 앞에 피고인들은 온 세상의 죄인들이며 자신들의 형벌을 치르기 위해 열리는 둘째 부활에서 일어난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을 가진 자들은 이 백보자의 심판에 죽은 자들과 같은 신분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의인들은 주님의 신부이며 성전이며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같이 영광 중에 이 땅에 내려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인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 교회란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서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은 7년 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마태복음 24장의 징조의 소용돌이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인데 결국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7년 환란자 주고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 복천년 시대가 열려서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반드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도님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함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말을 뒷받침해줄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대적하고 영혼을 노력질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양심은 이미 화인 맞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광경을 목도할 것이며 안타깝게도 또다시 여러분들은 여전히 미혹당할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며 세상 끝에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인들로 지어진 영적 성전이 계시록 19장에는 준비되어지는 혼인잔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그 해답은 계시록 2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이며 신부라고 기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그 궁금해하는 어린 양의 신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밝히 알려주시는데 어린 양의 신부라고 보여주는 그 대상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부의 모습을 21장에서 그 신부가 바로 하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영적 신부며 거룩한 성 곧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한 의인들은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게 되며 사망의 권세가 의인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들이 심판을 언제 받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죄인들의 부활은 언제 있으며 그들이 부활하는데 천년의 시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백보좌 심판대에 서는 죽은 자들이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께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우고 있는 그 말씀이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서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기의 그 성서 문제와 대속죄일의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상고하고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한계가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을 금방 알아들었겠지만 그 제사와 관계없던 이방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시려면 레위기와 신명기서를 자세히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와 제사드릴 것이 없다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를 깊이 생각한 적이 없다면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사역이십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대속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사역이 있으셨다면 하늘에서는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도 있으심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씩 치료했던 대속죄일의 영적인 교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습니까? 율법의 1.1획이 사라졌습니까? 네, 물론 외형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교훈과 영적인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단들이 이 문제에 관해 진리를 혼동케 하며 기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란 말만 나오면 깜짝 놀라 두려워합니다. 알레르기까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 외인이며 손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안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영적 조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하고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의 문화를 받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이 땅에 지은 지상 성전은 없어졌으나 하늘의 성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한 속죄함의 그 제사의 영적 의미를 믿으신다면 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제사 의식의 영적 의미는 상고하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지상 성소에서 이루어지던 그 표상적인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도말되지 않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되고 의롭지 못한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버려져야 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사단으로부터 일어나는 악한 성품들, 그 성품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싸우는 모든 일들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한, 교단을 통한 헌신과 봉사가 각 개인의 부족한 영적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생애를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사람처럼 세밀히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의인들의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각 개인의 온 생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과 권고에 유의하고 착념하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래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은 소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좀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락을 좋아하나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지혜롭게 할 만한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왜 이런 영화들이 근래에 많이 만들어질까 하고 궁금증이 있었는데 근래 유명한 외국 드라마 중에 그 좀비 관련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마지막쯤에 주인공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좀비들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활시킬 줄은 몰랐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둘째 부활에서 일어나는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는 부활하지 못하겠구나.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적어도 죄인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혐오스럽겠지만 사진을 몇 장 구해 올려봅니다.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천년왕국의 그 시기와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경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혹 이 강의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말씀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는 그만큼 중요하며 7년 환란제 휴거가 얼마나 성경적 우리이며 거짓이며 불법인지를 깨달으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